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면서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옆자리에 계신 성도들하고 인사를 나눌 때 부활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집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다시 사실 겁니다. 이렇게 다 외우시죠? 예. 자, 그렇게 부활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당신도 사실 것입니다. 예. 우리 당신도 다시 사실 것입니다. 예. 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자, 오늘은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세상에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을 때 그들의 위협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덤을 크고 아주 굉장히 호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 가면은 시내 중심부에 호지명 영묘라고 있습니다. 베트남 공산당의 창시자였던 호지명의 시신을 냉동 처리해서 유리관에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베트남 여행하면, 하노이를 여행하면 뭐 안 가도 되지만 여행사를 통해서 단체 관광객으로 가면은 거기를 반드시 들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어두컴컴한 실내 분위기 가운데 잠들어 있는 그 죽은 호지명의 얼굴을 전시하면서 베트남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에서는 레닌의 시체를 그렇게 냉동 처리해서 전시를 하고 있고,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을 냉동 처리해서 전시하면서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집트에 가면 옛날 파라오 왕의 무덤을 피라미드로 만들어서 그것을 관광지로 만들었습니다. 유명한 동양의 철학자였던 공자의 묘도 그렇게 했고, 진시 황제의 무덤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호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그 무덤을 구경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해서 무덤을 관람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은 텅텅 비어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매장했던 그 무덤 자리에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예수님을 묻었던 무덤에 모형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세상의 권력자들과 다른 차이점입니다. 자, 예수님의 무덤은 왜 비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습니까? 바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적인 상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 때문에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다음에 주님 재림하실 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것이며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들의 부활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굳게 확신하시면서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세 번째 되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시신의 장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약품을 바르는데 그 중에 향료를 발라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갑자기 돌아가시느라고 향료를 바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향료를 들고서 어두컴컴한 새벽에 예수님께서 묻혀있던 무덤, 동굴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서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6절을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매장했던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다고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부활의 소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동시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이 부활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이 고백과 전도의 말씀이 우리들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가운데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 6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천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과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미리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미리 말씀하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신 가운데 나중에 때가 되매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좀 신학적인 용어로 선예언 후성취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되었고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있고 미래적인 것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확신하면서 말씀을 굳게 믿고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면 이 다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던 대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보장해 주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어긋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소망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하여 승리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빨리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의 불신자들과 이단들은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정신이 깨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면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생겼던 동생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났다고 그 이단들이나 불신자들은 주장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과 34절을 보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왼편과 오른편 양편에 있던 강도들이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아직 숨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서는 빨리 죽으라고 다리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피가 피덩어리와 물로 분리가 됩니다. 물과 피가 분리되어서 나오면 이 사람은 분명히 죽었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옆구리를 찔러보니까 피와 물이 따로 분리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의 허가를 받아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인수해서 자기를 위해서 새로 판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 살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것이 연약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죄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게 됩니다. 죽으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죽으면 이 세상과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것과 단절됩니다. 죽으면 썩어버립니다. 죽으면 가까운 가족들하고도 이별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무섭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죽음을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은 말씀하기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죽음이 무섭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동시에 우리가 언젠간 죽지만 또 이 땅에서 살 때는 죽음에 굴복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부활은 죄와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4절은 말씀하기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간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재림하게 되고 공중에서 일어나라 깨어라 부활하라 라고 선언하시면 우리 없어졌던 육신이 다시 생겨나고 하나님 나라 가 있던 영혼과 연합을 해서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죽지 않고 다시는 병들지 않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가난 때문에 시달리지 않는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명언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의 얼굴을 허락하고 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죽음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나 세상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인생의 단절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들어가는 통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이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으면서 죄와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생을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꾸어 줍니다. 자, 우리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자,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자,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와 듣기 전과 들었을 때, 들은 후 그들의 행동이 180도로 차이가 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무덤을 향해서 갈 때 그들은 슬픈 얼굴을 하면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주님으로 모셨던 그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매달리는 죄인이 되셔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비참한 죽음입니다.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무덤으로 가는데 무덤의 입구를 누가 치워줄지, 그리고 이 캄캄한 밤중에 그 무덤을 향해서 갈 때 그들은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1절을 보면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천사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들은 다음에 이 여인들의 변화를 보십시오. 무서움과,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무슨 기쁨이에요? 큰 기쁨으로, 크게 기뻤다는 거예요. 기쁨을 가지고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그들에게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슬픔이, 어두움이, 근심이 변해서 큰 기쁨으로 바뀌면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서 부활 소식을 담대하게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기쁘게 만듭니다. 소망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꾸어 줍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집안의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속이 상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셔서, 세상 문제는 당연히 있으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소망하면서 큰 기쁨 가운데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슬픔,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어둠을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국의 우리 교회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성도들과 그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셔서 해외에 교회들을 봉헌을 했습니다. 이제 뭐 4월 10일부터 이제 미얀마 교회를 방문해서 봉헌 예배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또 교회 부지를 구입하는 거 답사도 하고, 또 방과 후 학교 한 40여 명의 아이들을, 동네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학교 공부를 가르치면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거기도 한번 방문하고 하는데, 이 가난한 나라의 교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미얀마도 그렇고요, 중국의 우리 교회에서 봉헌한 교회도 그렇고요. 중국의 봉헌한 교회는 저 중국의 북쪽의 변방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본당보다는 조금 더 커요. 근데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중국의 주류인 한족이 아니라 만주족입니다. 그리고 절반은 몽고족이에요. 변방에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고비사막이 있고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몽고 국경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난하고 또 중국 공산당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기쁘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힘들고 많은 제한 조건이 있고 또 삶이 이런 어떤 중심부에서 사는 게 아니라 변방에서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찬양을 드릴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중에 젊은 신학생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기쁘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상하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목사님,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기뻐하지 않나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기뻐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는 중국 사람들이 더 힘든데도 더 기뻐하는 것 같다고.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결박에 묶였던 우리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는데 인생의 문제는 문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사실 그 자체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는 기쁩니다 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 교회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많고 다른 한편으로 기쁨이 넘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잃어버린 것이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자꾸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작은 인생의 문제만 쳐다보면서 자꾸만 슬픔 가운데 염려 가운데 우리 자신을 가두어 놓고 내 인생을 마치 무덤 안에 가두어둔 시체처럼 그저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공식적으로 서양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가 1885년 4월 5일입니다. 그때가 부활절이었습니다. 인천 제물포 항구 앞바다에 서양 상선이 들어와서 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들이 고종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서 입국을 상륙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황제가 허가를 해서 그들이 4월 5일 부활주일 오후 3시에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상륙을 했어요. 장로교의 언더우드 선교사 내외, 그리고 감리교의 아펜젤로 선교사 내외, 그들이 최초의 선교사로 입국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펜젤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주님,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이 조선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얽어맸던 죄와 사망의 결박을 끊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과 생명의 빛을 주시옵소서, 자유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 우리의 다시 사는 것을 분명하게 보증을 해주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해주며, 우리를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풀어주셔서 영원한 천국의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날에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며 오늘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